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직후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을 계승해서 유다에서 왕이 되었지만 아직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외적으로는 통일왕국을 이루고 있었지만 여전히 갈등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때에도 통일왕국을 이룬 지 120년이 지난 이때에도 북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 사이에는 생각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의 언약,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의 민주적인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 지파들로부터 왕으로 인준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다윗도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북쪽 지파들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준받아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지파 대표들이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올라오게 한 것은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은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적, 종교적 전통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민원 사항도 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북쪽 지파들의 요구는 아주 겸손하고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10장 4절을 보면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간구합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강제 노동과 중과세를 경감해 주면은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다고 합니다. 이들의 요구를 듣자 르호보암은 부친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들의 조언과 자신과 같이 자라난 친구들, 성경에 따르면 소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조언을 같이 구합니다. 노인들은 르호보암에게 선한 조언을 해줍니다. 왕이 백성을 선대하시면 저희가 영원히 왕을 섬기리이다. 그러나 세상을 모르는 친구들은 그에게 악한 조언을 해줍니다.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고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르호보암은 경험이 있는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포악한 말을 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지파 대표들은 우리는 당신이나 당신의 뒤를 이을 왕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언하고 이제 당신은 남유다나 돌아보라고 선언한 후에 돌아갑니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거부한 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르호보암 왕을 쫓고 북쪽의 열 지파는 여로보암 왕을 쫓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각각 40년씩 120년 동안 유지했던 통일 왕국이 이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정식으로 쪼개진 겁니다. 세겜에서 내려온 르호보암은 곧 북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유다와 베냐민 족속으로부터 군사 18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스마야가 와서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간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고 말해주고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자 르호보암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포기합니다. 그 대신 예루살렘 주위의 수많은 성읍들을 경고케 하고 각 성읍들의 무기를 그리고 식량을 비축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 솔로몬을 본받아서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둡니다. 르호보암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왕은 아니었지만은 그렇다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같이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겼던 특별히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마을과 기업을 다 뒤로 두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이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을 것이고 르호보암도 비교적 경건한 왕으로 살았을 겁니다. 역대하 11장 17절을 보면 이들이 내려온 후 3년 동안 유다 왕국은 강성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사건은 그 이후로 약 2년이 지났을 때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쯤 지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1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합니다. 자신의 왕위가 굳건해지고 국방이 든든해지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다고 합니다. 교만하게 되어서 자신을 흥하게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방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본받아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2절을 보면 르호보암과 온 유다가 여호와께 범죄하자 여호와 하나님은 남쪽의 초강국인 애굽 왕 시삭을 일으키셔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십니다. 물론 시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저 솔로몬의 궁중과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탈취하고 유다를 속국으로 삼고 공물을 받기 위해서 공격한 겁니다. 3, 4절을 보면 시삭의 공격을 받자 르호보암이 공들여 건축한 유다의 그 수많은 견고한 성읍들은 순식간에 다 정복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강국인 애굽의 수많은 병거와 마병들을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온 셀 수 없이 많은 훕과 숙과 구스의 군사들을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5, 6절을 보면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정복되고 이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서 유다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다시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이 말을 듣자 방백들과 왕은 모두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고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로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죄로 인하여 받을 징벌을 받았도다 하고 고백한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스마야에게 두 가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7절을 보시면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회개하였기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NIV 성경을 보면 그저 구원하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말 번역과 같이 대강 구원하여라고 번역합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어느 정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애굽의 종이 되게 해서 노예가 되게 해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의 임금을 섬기는 것의 차이점을 알게 하리라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유다를 징치하신 것은 유다를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론은 회복시키셔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만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 500개를 함께 탈취해 갑니다. 자신이 성전에 들어갈 때 시위대가 사용했던 금 방패가 없어지자 르호보암은 대신 놋 방패를 만들게 해서 사용합니다. 참 처량하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12절에서 역대하 기자는 다시 한번 왜 예루살렘이 시삭의 손에 멸망당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하나님께서 치셨는지 죽지 않게 치셨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르호보암이 겸손하게 회개했기에 하나님께서 노를 누그려뜨려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선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신 것처럼 번역하지만 원어를 보면 모두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신 후에 선한 일이 있게 되었다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후에 소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일 겁니다. 역대하 기자는 모든 왕의 기록을 마치면서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기록하는데 여기서도 14절에서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를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원어를 그대로 옮기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제가 지금 번역한 그 어순에 따라서 번역해 놨습니다. 영어의 모든 성경이 제가 지금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표현으로 이 말씀을 번역합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그는 악을 행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본론은 그는 악을 행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악을 행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시는데 그것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기자는 이 심판의 말을 하면서 바로 앞에 13절에서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유다 왕국의 몰락의 출발점은 바로 르호보암의 엄마, 다시 얘기해서 솔로몬이 결혼한 이방인 여인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5절에서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기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늘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지만은 오늘 우리는 14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주위의 문맥을 보지 않고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르호보암은 정말 악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합과 같이 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의 아들 므낫세만큼도 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두 번 말씀하셨을 때 두 번 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치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포기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의 예루살렘 공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겸비하여 엎드려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은 대단히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중간은 되는 평범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온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르호보암은 악을 행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르호보암은 유약한 왕일지는 모르지만은 악한 왕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왕이라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나중에 유일한 심판주 대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왜 그를 악한 왕이라고 하는가? 오로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의 뇌리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르호보암은 정규적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천들과 같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렸을 겁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 대신 다른 인간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물론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경험이 있는 노인들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자란 철부지 소년들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또한 능력의 하나님 대신 자신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성읍들의 성벽을 두껍고 높이 쌓아서 강건케 하고 많은 무기와 오래 버틸 식량들을 그곳에 비축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또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대신 이방신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을 보면 산 위에 산당과 석상과 목상의 우상들을 세우고 가나안 원주민 족속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우리의 논리와 100%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른데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대로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버리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헛된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기준으로 보면 거의 다 따랐습니다. 90% 이상, 아마 95% 이상 따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소와 할 것 없이, 젖 먹이는 아이 할 것 없이 소와 양과 약대와 낙이 모두 죽이라고, 싸그리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울은 어떻게 하는가?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은 진멸하였으되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칼날로 아말렉 백성 모든 사람을 다 진멸했다고.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99.9%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남겼습니다. 나중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죽이지 않았냐고 꾸짖으시자 변명합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겼나이다. 얼마나 경건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95% 순종한 사울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엄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 말씀하시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는 돌이킬 재주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비참한 개죽음을 당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논리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않을 때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대다수 크리스천들을 보면은 오늘 말씀의 르호보암과 같은 것을 봅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경우에는 주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3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대부분이 주말 구역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언약을 배우고 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외적인 경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을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좌불 구하고 사업 거리를 찾고 자녀의 학교를 결정하고 자녀의 배우자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를 않습니다. 다른 인간의 지혜를 구합니다. 교회 목사를 찾고 경건한 장로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좌불 위에서 대기업 부장들을 찾아가고 세탁소 성공한 사람들 찾아갑니다. 자녀가 하버드 다니는 부모 찾아가고 부잣집 며느리를 맞은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르호보암과 같이 자신의 말년을 위해서 은퇴 적립금과 연금을 건강과 취미활동과 친구들을 자신의 주위에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를 않습니다. 세상 신을 섬깁니다. 자녀 대학 입시 앞두고 40일 작정 기도 따라다닙니다. 암에 걸리면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권사들 따라다닙니다. 영적으로 뭔가 생기 있는 삶 살겠다고 각종 부흥회와 리트리트 다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내가 악을 행하였으니 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복되게 하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약속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다른 인간과 우리 자신과 그리고 잡신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크리스천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시삭의 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애굽에게 종노릇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지 못하기에 다시 애굽의 왕을 끌어들여서 애굽의 종노릇하게 만드신 겁니다. 세상 권세자들에게 종노릇하게 만드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8절 후반부를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삭에게 붙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르호보암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형제가 있어요. 르호보암이 자기 형제들 열 지파가 북에 있어요. 그런데 그 열 지파들을 선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 지파들이 르호보암에게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고 너는 내일이나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어요. 친척들이 있어요. 우리는 유다 백성과 같이 나는 똑바로 주님을 섬기고 산다 그러는데 그들이 너는 네 일이나 제대로 보라고 얘기합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육신의 형제와 친척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애굽과 같은 강국의 세력이 우리를 에워싸고 쳐들어옵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과 곤란에 빠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열국을 섬기는 것이 세상신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종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주인을 섬기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 주님의 그러한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세상 신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명예라는 것을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 그것 따라서 가고 권세라는 것을 놓고 이루면 그것 따라가고 돈을 놓으면 그것 따라가고 즐거움을 놓으면 그것 따라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와 같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씨 가운데 가장 적은 겨자씨와 같아서 사람들이 보지를 못한다고. 특별히 정원의 텃밭에 겨자씨를 심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미미하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다 자라고 나면은 그 텃밭에 있는 것 가운데는 가장 큰 나물이 돼서 성경에 따라서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가장 큰 나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가장 큰 관목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 중에 가장 큰 나무까지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그 그늘에 들어와서 둥지를 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 기억하시기를 제가 소망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나 세상의 교만한 자들이 볼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태동할 때를 봐도 초라하기 짝이 없고 다 자란 사이즈를 봐도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새들은 그 겨자나무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짹짹거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과 다윗 왕 때 유다 왕국, 통일 왕국으로 제일 컸을 때도 그 주변에 있는 도시 국가들보다는 컸습니다만은 주님 말씀 그대로 그 나물들 가운데는 가장 큰 나물이었습니다만은 주위에 있는 거대한 백향목과 그리고 거대한 참나무 같은 것에 비교해 보면은 우리 속된 표현으로 세 발에 피었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강국 애굽이 쳐들어와서 한번 밟으면은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마찬가지였고, 나중에 그리스가 쳐들어와도 그랬고, 로마가 쳐들어와도 찍소리 못하고 정복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콩가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정확하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그리고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주권,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시라도 세상에서 멸망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고도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 열국을 섬기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본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본 자만이 그런 삶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의상 세례받고 크리스천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귀뚫린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귀뚫린 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레위기 21장을 보면은 귀뚫린 종의 유래가 나와 있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난했기 때문인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남에게 종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6년이 지나면 7년째 그 종을 놓아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는 자유함을 받지 않겠다고, 나는 주인 집에 종으로서 살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제사장에게,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재판장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못을 쳐서 귀에 구멍을 뚫게 했습니다. 문설주에 핏자국이 남게 하고 그 사람의 귀에 영원한 언약으로 남게 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았을 때 그 육신의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남겼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6년 후에 풀어주는데 그 집에 종으로 있겠다고 하는가? 세상에서 오래 살아봤지만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살아봤지만은 이 주인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그것보다 수천만 배 나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나도 종으로 남겠고 내 아내도 종으로 남겠고 내 자녀들도 종으로 남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귀뚫린 종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세상에 멍에를 메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괴롭고 슬픈 삶이, 그러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 때는 주님의 멍에는 너무나도 가볍고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원해서 주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둘 중에 종 가운데 하나라고, 중립적인 위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종 노릇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70이 지나고 80이 지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장부에는 이야기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결론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고 역대 상하를 공부하고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면서 수없이 봤습니다.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를 마치면서 우리가 모두 왕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인데 주님은 간단하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누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아니면은 누구누구가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게 행하였으니, 판결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제가 60%는 순종했는데요, 70%는 순종했는데요, 통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나중에 주님을 뵙게 될 때 어떠한 판결을 받을 것인가.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일날 나오면은 법석을 떨면서 주님을 예배하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6일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마음 중심에서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남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잡신들 하는 얘기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살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70년, 80년이면 다 떠납니다. 심지어는 예배 끝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늘 갈 수도 있습니다. 1년 후에 암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늘 설교할 때 그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악한 취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이 교회에 오고 나서 가장 기쁜 소리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어떤 성도가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참 온유하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을 한 근거는 먼저 있던 교회 목사님 설교하시면 무서운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나 말을 이렇게 좀 정선하고 그래갖고 전혀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온유화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듣고 어렵다 그러고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깨끗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 너무 온유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 설교를 보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시작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의 설교를 들어보고, 그리고 감리교를 세운 웨슬리의 설교를 들어보고 그러면은 전부 두렵고 떨리는 설교입니다. 제 설교는 거기 비하면은 너무나 온유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어려워하고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실 때마다 생명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죽음을 택할 것이냐?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축복을 택할 것이냐? 저주를 택할 것이냐?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앞기는 우리 모두 여기 르호보암 왕의 전처를 밟지 않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함으로써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의롭게 행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